아마도 갈등이란 건 삶의 필수 사항일까요? 선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는 과거 경험을 떠올리곤 합니다. 오래전 우화 속 주인공들도 넌지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이소부화에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려는 햇님과 바람이, 쇼펜하우어 우화에는 겨울밤의 고슴도치가 등장합니다. 추위를 이겨내려면 좀 따가워도 서로 껴안아야 하지 않을까? 아니야, 가시 때문에 그냥 떨어져 지내자고. 그렇게 고민하는 고슴도치 한 쌍, 우리랑 좀 닮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갈팡질팡 우물쭈물하다가 또는 앞뒤 재지 않고 무모하게 돌진만 하다가 후회를 반복할 수는 없겠죠? 오늘의 나를 과거에 비춰보는 통찰의 힘, 그 안에 깃든 삶의 지혜를 찾아서 토요 인문학 콘서트 힘차게 출발합니다. 들국화의 노래 세계로 가는 기차로 9월 3일 EBS FM 토요 인문학 콘서트의 문을 활짝 열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구영입니다. 저와 함께 이 시간 이끌어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이분과 함께라면 어려운 용어도 알기 쉽게 쏙쏙 이해가 된다고들 하세요. 북토카톡의 저자 서평가 남정미 씨, 오늘도 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네, 벌써 예. 9월이네요.
좋아졌어요.
네네, 좀 가을 맞아요. 냄새가 조금 나죠. 네,
몸에서
네.
육수가 좀 덜 떨어지고 있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네, 여전히 좀 덥긴 하지만
맞아요.
아침 저녁으로 가을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아서 벌써 한 해가 지나가는 건 아닐까 이렇게 조바심도 나기도 하고요.
네네.
한편으로는 올 가을에 저희 그 토요 인문학 콘서트에서 여러 역사 관련 책들을 좀 봤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가는 것도 인문학적 시각으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정미 씨 학창 시절에 어땠어요? 역사 과목 좀 좋아했나요?
저는 진짜 많이 맞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역사를요?
네. 그 역사 선생님께서 네. 여자분이셨는데 굉장히 역사를 너무 사랑하시면서 외워야 할 것들을 조금 많이 가르쳐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근데 뭐 대부분이었죠.
많이, 예, 예, 많이.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외웠었던 것, 홍박박, 홍지원, 박재가, 뭐 이런 박지원 이렇게 외웠었던 실학의 선두주자. 뭐
역시 내 앞에서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톡 치면 폭 나오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 생각해 보면
예.
지금은 우리 프로그램처럼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또 많은 선생님들이 쉽고 재밌게 가르쳐 주셨는데
네.
그때 조금 더 여유 있게 배웠다면 훨씬 더 재미있게 배웠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중고등학교 때는 암기 위주로 하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아마 같은 경험들을 했을 것 같아요.
툭 치면 홍박박이니까요.
네, 요즘 인문 관련 책 중에서 우리 역사, 특히 조선시대를 담은 역사서들 정말 인기죠.
맞습니다. 수능에 한국사 시험이 필수로 들어가기
맞아요.
때문에
예.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관심이 더 커진 것도 한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보다도 이제 의미를 두고 싶은 건 역사는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역사학자 카가 뭐 과거와 현재 대화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바로 앞 시대이자 다사다난했던 조선의 역사를 알고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준비하자 이런 생각들이 오. 있으신 것 같네요.
정미 씨 이렇게 또 날카롭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우리 역사 중에서도 조선시대 그중에서도 380년 전 가장 치욕스러운 전쟁사로 평가되는 병자호란, 그 시기 조선의 국제관계를 통해서 현재의 우리 모습을 비춰보고 미래를 대비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특별히 모신 손님이 계십니다. 역사평설 병자호란의 저자이신 명지대학교 사학과의 한명기 교수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뭐 워낙에 출연도 많이 하시고요.
맞아요.
인문학 강연 출연 섭외는 1순위시라고 그러세요.
맞습니다.
상당히 바쁘신 와중에 저희와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한명기 교수님에 대해서 정미 씨가 먼저 소개해 주세요.
오늘도 딱 멀리서 들어오시는데 선글라스 네. 확 끼고 키아누 리브스가 들어오신 줄 알았어요.
어머머머.
예. 엄청 멋있죠. 그죠?
그러네요.
그죠. 그 형님.
예, 예, 예. 얘기 듣고 보니까.
멋있습니다. 일단 한명기 교수님은요. 서울대 대학원 국사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 받으셨네요. 규장각 특별연구원,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위원,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지은 책으로는요, 제25회 월봉 저작상을 받은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광해군, 정묘 병자호란과 동아시아 등이 있고요. 오늘 이야기를 나눌 책인 역사평설 병자호란으로 2014년 한국출판문화상을 받았습니다.
네.
책 이름을 통해서도 느끼셨겠지만 조선시대 역사, 문화, 사상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학자, 그리고 그중에서도 조선시대 외교사 전문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 이제 한국사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열정을 쏟은 학자시고 역사를 바탕으로 인문학적 가치를 높이는 학자로 평가받고 계십니다.
네.
아, 소개해드릴 내용은 23만 4,700가지가 있지만 모두 동의하십니까, 교수님?
그중에서 조금만 소개해드리겠네요.
어떠셨어요, 교수님?
예, 너무 뭐 과찬을 해줘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깨어 소통하는 사학자 한명기 교수와 함께할 앞으로의 두 시간 저 역시 기대가 큰데요. 먼저 1부에서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숙명이라는 주제로 고려 말 그리고 조선 초기의 국제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게요. 17세기에 병자호란을 겪게 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먼저 교수님께 들어볼까요, 교수님?
그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사드 배치 문제 아닙니까?
네.
그 북핵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을 했는데 이 정작 배치가 결정되고 나니까 북한보다도 오히려 중국이 격하게 반발하고 있죠.
네.
그 중국의 반발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예측은 했었지만 뭐 이 정도일 거라고 하는 생각은 못했는데 결국 이 사드라고 하는 문제를 계기로 해서 이 떠오르는 중국하고 이 기존의 이 지역의 질서를 유지해왔던 이 패권국 미국하고의 대결 구도가
네.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한국은 이 중국이나 미국 두 나라 모두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만일 이 두 강대국의 관계가 계속 갈등으로 치닫거나 이 최악의 경우 어떤 국지적인 전쟁이라도 버리게 된다면
네.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 입장은 대단히 곤혹스럽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병자호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을 비롯해서 이 한반도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거의 모든 전쟁들은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기보다는
네.
그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의 역관계가 바뀌면서 그 바뀐 구도 속에서 이 한반도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바로 그 선택의 기로에서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있던 강대국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 그래서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그 한반도의 위상을 이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이 복배 수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이제 복은 배복자. 더 쉽게 말씀드리면 복부비만할 때 그 복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면부를 가리키죠. 그리고 이제 배는 등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복배 수적이란 말은 정면부와 등 쪽에 그러니까 앞과 뒤 모두 강적이 있다. 따라서 이 앞과 뒤에 강적을 두고 있는 현실에서 그 원래 있던 기존 질서가 바뀌면 이제 한반도는 위기를 맞게 되고
네.
그 기존 질서가 바뀌는 것이 아주 격렬하게 이루어지면 최악의 경우 전쟁도 일어날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왜 보통 힘의 교체 이른바 그 파워 시프트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을 때
네.
한반도가 위기에 처했던 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1636년의 병자호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교과서에서도 배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교수님께서도 책에 써놓으셨더라고요.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어서 항상 이제 힘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어려운 위치에 있는 건데요. 지금 뭐 사드 문제를 훅 치고 나오셨습니다만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들으면 정말 심란합니다. 예, 가슴 아프지만 이렇게 위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요. 한반도의 전쟁사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00년 전쯤의 역사부터 시작을 하면
네.
그 중국 대륙에서 14세기 중반에 그 원래 있던 패권국 몽골족의 원나라가 쫓겨나고 이제 그 원나라를 쫓아낸 한족의 명나라가 중원을 차지합니다.
네.
정확히는 그게 1368년입니다만 이렇게 그 몽골족의 원나라에서 한족의 명나라로 바뀌고 있던 시점에 이 1358년하고 이 1361년에 아마 교과서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홍건적이라고 네. 하는 이 한족 도적대가 이 고려를 두 차례 침략했던 적이 있죠.
네, 빨간 두건을 쓰고.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홍건적 침략에 대해서 우리가 교과서나 이런 데서 배웠는데 네. 거기에서는 이들이 왜 쳐들어왔는지에 대한 그 원인 설명이 명확치 않습니다. 그런데
네.
이 홍건적은 기본적으로 바로 이 대륙에서 이 원명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던 것의 불똥이 이제 한반도로 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네네.
자, 그래서 이제 그 홍건적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어떤 영웅으로 떠오른 인물이 최영과 이성계였는데 그 이성계가 결국 최영을 물리치고 궁극적으로 건국한 나라가 조선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조선의 건국이라고 하는 역사적 현실 또한 이 대륙에서 이 원명 교체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잘 설명이 안 되는
그렇겠군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조선 왕조가 개국한 지 한 200년이 되었던 왜 1592년에 임진왜란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네, 네.
보통 이제 사람들은 임진왜란 그러면 이제 일본에 의한 조선 침략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네.
자, 그 배후에는 어떤 본질이 있냐면 바로 이 16세기 중반부터 일본의 힘이 엄청 커집니다.
네.
이제 경제적으로도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 조총의 전례와 같은 어떤 군사적인 그 성장을 통해서
네.
일본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일하게 되죠. 즉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한 100년 가까운 전국시대 동안 이 수많은 내전을 거치면서 대단히 풍부한 실전 경험을 쌓았던 일본은 이 정도 군사력이면 기존의 패권국인 명나라에게 도전할 수 있겠다. 자, 이런 망상을 품게 되고 그런 망상 아래에서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야욕을 드러내는데
네.
바로 그들이 그 명나라 정복한다는 과정에서 조선을 자기 편을 들라고 요청했을 때
네.
요구했을 때 조선이 그것을 거부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임진왜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명나라하고 일본이 이제 명나라를 치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우리한테 먼저 누구 편 들 거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우리 못 치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를 덮쳐버린 거구나.
그렇죠. 이제 아. 조선은 원래 건국 직후부터 이제 명나라를 상국이자 대국으로
네.
섬겨왔었고
어.
그 문화적 우월감이 대단히 컸기 때문에
네.
일본은 그저 저 동쪽 바다 끝에 있는 오랑캐 정도라고 멸시했었습니다. 따라서 그 오랑캐라고 멸시했던 일본이 어느 날 갑자기 힘이 커져서
그러게요.
그 명나라에게 도전할 것이고 니들도 여기에 동참하라고 했을 때
네.
바로 그런 바뀐 현실에 대해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네, 제대로 된 이해가 안 됐던
뭐 그런 측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정묘호란이 나고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이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정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
이제 궁극적으로 명을 정복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네.
이제 명의 입장에서는 그 조선에서 일어나고 있던 벌어지고 있던 이 전쟁을 강 건너 불구경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조선이 만약에 일본군 수중에 떨어지게 되면 그들이 압록강을 건너서
이른바 쳐들어오니까.
그렇죠. 그치. 만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네.
궁극적으로는 이 북경과 같은 자신들의 중심부가 위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명나라가 이제 조선의 이른바 원군이라는 명목으로 군대를 파견해서 일본군과 조선에서 싸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약 8년 3개월간 명나라 군대가 조선에 주둔을 했었는데
네.
바로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얘기하면 명나라는 조선의 한눈을 팔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마침 이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오늘날 그 동북 삼성이라고 하는 지역
네.
그 만주 지역에서 이 누르하치라고 하는 여진족의 영웅이 세력을 키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란이 끝날 무렵이 되면 이 누르하치가 통일했던 이 건주 여진이 그 무시할 수 없는 새로운 세력으로 떠오르게 되고
네.
이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왜 청나라를 건국하게 되죠. 따라서 이제 조선은 외란 끝나고 나서 한 30여 년 뒤에 다시 명이냐 청이냐라고 하는 이 또 다른 선택의 기로로 내몰리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기로에서 궁극적으로 그 명을 선택했을 때
네.
이제 청의 침략을 받게 되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핵심 테마인 네네. 병자호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네. 코미디 프로에 보면 두 개 중에서 그래 결심했어 이러면서 따란 따따로 가잖아요.
알아요.
아주 그냥 네. 조상님들부터 그렇게 선택을 어렵게 했군요. 네.
그때 이제 국제 정세가 상당히 급변하는 시기였습니다. 이제 일본은 부상을 하고 있고 또 청도 새롭게 누르하치를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뻗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이후에 19세기 후반 또 20세기 초로 가면은 더 상황이 아주 복잡해지더라고요. 다른 나라들 싸움에 휘말려서 한반도가 큰 희생을 치른 전장이 되죠?
예. 그러니까 조선은 병자호란 당시 이제 청군의 침략을 감당할 수 없어서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인조가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이제 47일 만에 항복을 합니다.
네.
자, 청나라에게 항복했다는 얘기는 이제 조선은 명나라하고의 기존 관계를 모두 끊어야만 했다. 뭐 이걸 의미하는데
네.
이후부터 한 200년 동안은 이제 동아시아 최강국으로 청나라가 군림하면서 평화가 유지가 되죠.
네.
근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19세기 접어들면서 이제 산업혁명을 성공시켰던 유럽의 강국들이 이제 아시아나 아프리카 이런 지역으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고
네.
바로 이제 중국이 가장 그 커다란 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죠. 이제 그 과정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아편전쟁이라는 네. 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편전쟁에서 청나라는 영국에게 한방에 나가 떨어지죠. 자, 그런데 아편전쟁에서 청나라가 영국에게 한방에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가장 충격을 받은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일본이었죠. 자, 일본은 청이 영국에게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네.
이중적인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첫 번째 생각은 아, 저 청나라 같은 강대국조차 영국에게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데 만약에 영국과 같은 서양 열강이 우리 일본에게 저런 요구를 들이밀었을 때 거부하면
네.
뭐 일본은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국물도 못 찾을 거다. 이런 위기의식 하나 하고
네.
또 하나는 그 청나라가 엄청난 강국인 줄 알았는데 그 영국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존재에게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어쩌면 저거 별거 아니구나. 우리 일본도 영국 정도의 힘을 키우면 언젠가 청나라에게 저런 쾌감을 한번 맛볼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1868년에 그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일본의 정치 시스템을 이제 막부 장군이 지배하던 체제에서 이 천황이 지배하는 중앙 집권 체제로 바꾸는 데 성공을 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영국이나 이 프로이센과 같은 이 서구 열강을 모델로 삼아서 이른바 열심히 근대화에 그 매진을 하는데
네.
그 근대화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사실은 이 군사적인 강국을 지향하는 거였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아편전쟁 끝난 지 한 50년 정도 지난 1894년에 청일전쟁이고
네.
그 청일전쟁에서 바로 일본이 청나라를 꺾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비극적인 건 뭐냐면 그 청일전쟁조차도 그 전쟁의 시작된 장소는 바로 조선의
그러니까요.
아산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청일전쟁도 조선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청에서 일본으로의 파워 시프트 과정에 조선이 또다시 희생되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교수님 말씀으로도 정확한 판단과 발빠른 행동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지형상도 그렇고 일본의 문제도 그렇고 보면 힘없는 사람들은 외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쪽에 어디에다가 해야 일단 생존권이 걸려 있으니까요.
맞아요. 예.
그 뭐 일본이나 중국인들은 특히 전략가들은
네.
그 자신들 사이에 끼어 있는 한반도를 일종의 완충지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의 북부는 중국의 동북 지방을 지켜주는 완충지대고 이제 한반도의 남부는 일본의 그 서쪽 지방을 지켜주는 완충지대다. 따라서 이 완충지대가 자기들의 적수에게 넘어가면 안보가 위험해지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가 먼저 이걸 차지해야 된다. 바로 이런 의식을 갖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우리처럼 이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의 그 국민들이나 지도자들은 대단히 기민하게 네. 이 주변 정세를 파악해야 되고 네.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대단히 전략적으로 외교나 내정을 꾸려가지 않으면 이 생존 자체나 이 번영을 이루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게 네. 이제 과거 그 복배 수적이라고 하는 지정학적 현실에서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역사적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선의 국제관계를 통해서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전략적으로 준비하자라는 말씀이세요. 전쟁사를 듣고 나니까 정말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퀴즈 하나 드리고 갈게요. 정미 씨.
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학창시절에 이 시대의 왕 이름 순서대로 외우셨을 겁니다. 혹시 구영희 아나운서.
네, 그럼요. 태정태세 문대세가 다 외웠잖아요. 꼭지르면 나오는 거.
저희 노래로 홍박방처럼 나오는 거 있어요. 네.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효연 숙경영 정순헌 철고순 이렇게 외웠었는데 네. 근데 뒤에 누가 오는지 몰라요. 태조야? 태종이야? 이런 뒤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역사 중에 태조로 시작해서 세종 광해군, 인조, 그리고 마지막 순종에 이르기까지 이 왕들이 살았던 시대는 언제일까요? 임진왜란, 159 있을 때가 아니야. 1592년에 일어났던 임진왜란, 그리고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이 시대. 교수님, 보기 좀 내주시지요.
1번 고구려, 2번 고려. 3번 조선.
네.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참여해 주십시오. 1번 고구려, 2번 고려, 3번 조선. 추첨을 통해서 한명기 교수의 저서 역사평설, 병자호란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프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 늘솜 도자기 공방에서 드리는 도자기 저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화 헤어화 중에서 조선의 마음을 보내드리죠. 천우희가 부릅니다. 천우희의 노래 조선의 마음이었습니다. EBS FM 토요 인문학 콘서트 명지대 사학과의 한명기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14세기 후반에 한족 도적대인 혼건적이 고려를 침략했었다라는 말씀도 주셨었는데요. 그때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몽골족의 원나라가 이 중원을 차지하게 된 것은 이 1279년 그 남송이라고 하는 한족 왕조를 멸망시킨 뒤로부터였죠. 그래서 이제 그 원나라의 수명은 정확히 한 90년이 갔었습니다.
네.
근데 이 소수민족 출신의 원나라가 이 자기들보다 인구가 거의 100배나 많은 한족들을 통치하기가 굉장히 버거웠는데 이제 급기야 한 14세기 중반쯤 가게 되면 이제 한계에 직면하게 되죠. 그들의 이제 엄청난 세금 수탈이라든가 어떤 민족적 차별 정책 네. 뭐 이런 데 대해서 이 반발하는 이 한족들의 반란이 특히 강남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곳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네.
당시 그 반란을 주도했던 한족 그 영웅들 중에는 뭐 장사성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우리가 역사에서 듣고 있습니다만 그 홍건적도 크게 보면 바로 이 원나라의 지배에 반발해서 일어났던 아하. 그 저항 집단이었죠.
네.
그래서 한때는 그 주원장이라고 네. 나중에 명나라를 건국했던 그 사람도 이 홍건적의 우두머리였습니다만
아, 네.
이 홍건적 집단은 굉장히 그 계보가 다양했죠. 자, 그런데 이 강남 지방에서 홍건적을 비롯한 여러 한족 반란이 빈발하니까 이 경제 중심지가 사실은 한족들에게 장악된 거나 마찬가지였던 원의 입장에서는
네.
이제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 강남의 농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자가 이게 바다의 유통을 통해서 이 북경으로 운반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강남 지방의 농민 반란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진압작전에 나서게 된 것이고 바로 이 진압작전을 당하는 와중에 그것을 피해서 이제 홍건적의 일부 무리가 이 1358년하고 61년 두 차례에 걸쳐서 만주 지역까지 도망을 쳤다가
네.
이제 최종적으로는 압록강까지 건너서 이제 쳐들어왔던 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두 차례의 홍건적의 침략입니다.
그때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사람이 바로 이성계였습니다. 최영 장군과 대권을 놓고 한판 붙게 되는데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면서 위화도 회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선수를 치면서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됐는데요. 교수님 이것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고려는 잘 아시다시피 몽골에게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이 격렬하게 저항했던 나라인데 결국 이 강화도에 들어가서 수십 년간 저항했던 것이 결국 1270년에 이제 무의로 끝나고 육지로 돌아왔죠. 근데 이제 고려가 강화도에서 육지로 다시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원에게 항복했던 걸 의미하는 거고 이후 이제 원은 자신들에게 가장 격렬하게 저항했던 고려를 길들이기 위해서 이 전반적인 고려의 군사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 몽골 지배기를 거치면서 군사력이 약화된 고려 입장에서는 비록 도적대 출신이었지만 이 10여만 명이 넘는 홍건족의 침략을 막아내는 것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361년 두 번째 침략의 경우에는 당시 왕이었던 공민왕이 이 수도인 개성을 버리고 저 경상도 안동까지 맞아요. 피난을 가야 하는 그런 네.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났고 그 개성의 많은 주민들이 그 홍건적에게 아주 끔찍한 학살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와중에 이 홍건적을 물리치고 나중에 이제 외국까지 물리치는 와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려의 영웅으로 부각된 인물이 바로 최영하고 이성계니까 당시 현실에서 이 두 사람이 사실상 국민적 영웅으로 부각되다 보니까
네.
그 요즘 감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고려 말의 혼란기를 정리하고 향후 대권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경쟁은
네.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네.
바로 그 이성계가 그 1388년에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단일 후보로
최영과 그 우왕을 몰아내고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 후보로 확실히 네, 네. 위치를 굳힌 다음에
네.
이제 4년 뒤에 새로 건국한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 이 두 사람을 떼어놓고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외교 전략에 대한 두 사람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이성계나 정도전 모두 그 정통적인 고려 왕조의 계보에서 놓고 보면은 이 변방 출신, 그 오늘날 개념으로 얘기하면 주변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성계는 물론 관향을 전주로 합니다만 그가 자신의 세력 기반을 굳힌 지역은 오늘날의 그 함흥평야 일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함경도 지역의 변방 출신이었고 또 정도전의 경우는 서출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주변인 출신의 이 둘이 이제 조선 건국의 그 핵심 세력으로 등장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고려 말의 그 내부의 혼란이나 난맥상도 봤지만 당시 국제 정세 자체가 그 기존의 원나라가 망하고 신흥강국 명이 등장하는 네. 격동기였기 때문에 네. 이런 격동기라고 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사회나 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한 그 비전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네.
이제 특히 정도전의 경우는 아직 명나라의 세력이 만주 지역으로 확실히 들어오기 전에
네.
과거 우리가 갖고 있던 이 고구려의 옛 땅이었던 만주를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나중에 명나라하고 상당히 심각한 그 갈등의 요인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 이성계가 조선을 이렇게 건국을 하고 태, 정, 태, 세까지 잘 내려왔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 보통 세종 때를 조선의 황금기다, 조선시대 황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명을 섬기면서도 번영을 누렸던 건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왕이 훌륭해서인가요? 아니면 세종의 이런 그 외교 전략, 국제적 감각 이런 것들이 뛰어나서였을까요?
예, 이제 고전에 이제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
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원장이라는 명나라의 초대 황제는 조선의 건국을 승인을 했습니다만 이 조선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자신들이 아직 확실하게 요동, 이른바 만주 지역을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선이 혹시라도 고구려의 옛 땅이라는 걸 내세워서 저기에 영토적 야심을 가지면 어떡하냐.
네.
바로 이 조선이 영토적 야심을 가질지도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이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삐딱하게 대했죠.
약간 정도전의 생각을 읽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뭐 정도전을 읽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정도전을 묶어서 보내라. 정도전은 간신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1395년 무렵이 되면 이 조선에서 명나라에 보낸 외교문서, 이 외교문서는 이제 표전이라고 합니다만 그 표전에 기록된 내용이 대단히 시체말로 건방지다라고 해서 그 표전을 가지고 왔던 조선 사신을 죽인 일까지 있습니다. 자, 명나라가 그 요동에 대한 영토적 야심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비롯된 그 경계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조선을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그 태조 이성계하고 정도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명나라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게 되면 나중에 두 나라 관계는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서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요동 정벌론이라고 해서
네.
그 명나라에게 실력 행사를 통해서 우리도 한번 뭔가를 보여주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1398년에 왜 그 정도전이 이성계의 그 다섯 번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에 의해서 이른바 왕자의 난이라는 걸 통해서 제거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도전이 제거되면서 그 요동 정벌하겠다라는 그 노력은 이 수포로 돌아갑니다만 또 뒤집어 얘기하면 당시 동아시아 최강국이었던 명하고의 관계가 얼마 정도 이렇게 냉정을 되찾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 혹은 종속 관계가 되어버리는.
그렇죠. 훨씬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결정적인 거는 바로 이제 주원장이 죽은 다음에 그의 손자 권문제라는 사람이 황제가 됐습니다만 또 그 주원장의 야심에 찬 아들 그 연왕 주체라는 인물이 자기 조카인 권문제를 쫓아내고 이제 자기가 황제 자리에 오르거든요. 바로 이 인물이 유명한 영락제라는 인물입니다.
영락제.
예, 영락제 이 주체라는 인물은 명나라 역사에서 가장 그 대외 팽창 지향적인 그런 인물이었어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정화라는 환관을 일곱 차례나 저쪽 그 아프리카 해안까지 보내서 대외 원정을 벌였고 자기 스스로도 몽골족에 직접 원정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까지 정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아주 공격적으로 만주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해 오는 거죠. 그 우리가 하나 잊을 수 없는 건 뭐냐면 원래 명나라 수도는 저 강남 지방인 남경이었다가 이제 영락제 연간에 오늘날 그 중국의 수도인 북경으로 천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한반도의 입장에서는 우리랑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명나라의 수도가 남경인 거하고 북경인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반도로 미치는 외적 압력은 이 북경이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영락제가 본격적으로 대외 팽창 정책을 취하는 순간부터 조선은 이 소나기는 피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에서 아무래도 그 명나라에게 이 수세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세종 때에는 그 명나라의 외압을 막기 위해서는 그 명나라에게 그 지성을 다해서 사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지성 사대론까지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 뭐 조선의 우리 세종을 포함한 조상들이 무조건 명나라에게 뭐 관과 쓸개까지 다 빼놓고 복종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일단 생존을 도모하고 어떤 조선의 입장을 살리려면 그 어쩔 수 없이 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외교적 지혜였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명하고의 관계가 안정되니까 이제 외압이 어느 정도 종식됐겠죠. 바로 이제 그런 시간적 공간적 배경 속에서 뭐 세종이 한글도 만들고 여러 가지 과학기술상의 그 업적을 이뤄낼 수 있는 그 상황이 펼쳐질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외구랑 좀 정리가 조금 되니까 아유 한숨 돌리고 이제 우리나라 문화 융숭하게 이제 꽃피우자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저는 이제 4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글쎄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의 외교 정책일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늘 토요 이문학 콘서트에서는 명지대사학과의 한명기 교수와 함께 조선의 국제관계를 통해서 훗날을 대비하자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1부에서 살펴볼 마지막 인물은 극과 극의 평가를 받았던 조선의 15대 왕 광해군입니다.
네, 2012년 왜 천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한 영화. 아, 너무 이병헌 되게 좋아했는데 여기서 더 멋있더라고요. 광해. 왕이 된 남자 다들 보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역사적 사실과 다르지만 광해군 시대 때의 쟁점들을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도 연결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교수님께서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선생님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
보시면서 어떻게 됐어요? 광해, 왕이 된 남자. 네.
영화는 영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랬어요? 뭐 허구가 많이 있던가요?
그 아무래도 뭐 허구를 바탕으로 했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마침 그 영화가 개봉되었을 무렵에 대선 국면이어가지고
네.
그 뭐 외교라든가 내정에서 새로 등장하는 지도자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신호를 줬다고 할까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 영화가 주목을 받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광해군을 한번 만나볼게요. 그 광해군이 왕이 되기까지 사연이 정말 험난했잖아요.
그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보면 조선에서 왕이 되려면 네. 맏아들이고
네.
정비소생의 적자여야 되는데
네.
광해군은 아시는 것처럼 선조 임금의 둘째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네.
이 첩의 몸에서 태어난 서자였죠.
네.
따라서 이제 평화롭고 안정적인 상황이 지속되었다고 하면 이 광해군이 왕세자가 되거나 왕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떤 인물에게는 항상 커다란 격변이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네.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일본군이 순식간에 이제 서울을 향해서 밀려오고 이 선조가 파천을 해야 되는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니까 이 신하들 중에 일부는 파천했다가 서울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후계자를 정해야 된다.
네네.
바로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하고 선조의 어떤 대단히 오랜 이 선택의 침묵 속에서
네.
광해군이 갑자기 똑똑하고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낙점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광해군이 왕세자가 된 거는 그야말로 얼떨결이었다.
어허.
그런데 이제 이 인물이 확실하게 그 왕세자로서 위치를 굳힌 거는 그 자신의 아버지 선조는 의주까지 피난했다가
네.
이제 최악의 경우 명나라로 귀순하려고 했는데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외란 초반에 분조지요.
네네.
어떤 임시정부를 이끌고 이 북쪽 평안도 함경도 지역에서 전쟁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왕세자로서의 위치는 굳혔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다시 전쟁 끝나고 평화가 돌아왔을 때 이제 선조가 광해군을 상당히 좀 못 살게 굴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의 자리를 흔드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608년의 우여곡절 끝에 왕세자 자리에서 왕이 되긴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1592년부터 왕이 되는 1608년까지
와.
혹시라도 낙마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전전긍긍 이 우려 속에서 이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선조 본인은 도망갈 때 분조 그 광해군이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었으면 고맙다 기특하구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또,
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권력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이게 공유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렇게 욕심을 내야 되는 것인가요? 자, 그래도 외교정책만은 우리 광해군이 좀 탁월했다라는 평가를 내리는 학자들이 많은데요. 교수님이 쓰신 광해군이라는 책 속에 당시 후금과 조선의 관계 그리고 후금을 대하는 광해군의 외교 전략이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중 머릿말에 요약된 부분을 발췌해서 함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광해군 역할에는 한명기 교수입니다. 외란이 끝나 겨우 한숨 돌리는가 싶더니 압록강 너머의 만주에서 격변이 일어나고 있었다. 여진족 왕조 후금을 세운 누르하치가 만주를 집어삼키더니 명나라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위기에 처한 명은 조선에 손을 내밀었다. 명은 누르하치를 응징하는 데 필요한 병력과 물자를 보내라고 강요했다.
임진왜란 때문에 너희가 거의 망할 뻔했을 때 우리는 원군을 파견하여 너희를 구원했다. 이제 너희가 그 은혜를 갚아야 할 차례다.
하지만 몸으로 전쟁을 체험했던 광해군은 고분고분하지 않았다.
사나운 후금과 노예한 명의 싸움에 끼어들면 망할 수밖에 없다.
광해군은 명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명을 설득시키려 애쓰고 다른 한편에서는 후금을 다독거렸다. 하지만 조정의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다.
명은 조선에게 부모의 나라입니다. 조선을 구해주었으니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명 역시 광해군을 협박했다.
계속 거부하면 조선을 먼저 손봐주겠다.
광해군은 군대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어렵사리 모아보낸 조선군은 누르하치에게 참패하고 말았다. 광해군은 이후에도 계속됐던 명예 요구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때로는 사신을, 때로는 첩자를 보내 끊임없이 명과 후금의 동향을 살피고 정보를 수집했다. 그의 외교 목표는 분명했다.
명에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는 지킨다. 그러나 조선의 존망 여부까지 걸어야 할 요구는 거부한다. 후금이 오랑캐임은 분명하지만 일단 그들을 다독거려 침략을 막는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평화의 시간 동안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실력을 배양한다.
네, 한명희 교수님께서 광해군 역할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광해군의 대사는 단적으로 그의 외교 정책을 보여주네요.
네, 광해군의 외교 목표가 정말 유연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멋있어요. 명에게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지만 무리한 요구는 거부하고 후금은 다독거려서 침략을 조금 막고 그동안 우리는 군사력을 키우자. 이렇게 요약해서 볼 수 있겠네요.
이제 광해군이라는 인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란 당시에 분조를 이끌고 전쟁의 일선에서 직접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와중에 어떤 명나라 장수들을 직접 만나서 이 대륙 정세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있었겠죠.
네.
바로 이제 그런 경험이 자신이 왕이 된 다음에는 이 명예에서 후금으로 넘어가는 어떤 격변기에 그 양자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두 다리를 같이 걸치면서
네.
조선이 그 양자 대결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지 않으려고 하는
네.
그런 나름의 그 외교 정책을 취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명이 외란 당시 조선을 도와줘서 조선이 다시 살아나게 해준 은혜를 베푼 것은 분명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명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후금에 대한 원정에 온몸을 다 바쳐서 동참할 경우 이 후금의 누르하치와 원한을 사게 될 텐데
네.
그래서 이제 누르하치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망하면 과연 명이 그것을 어떻게 보상할 거냐. 즉 외란 이후 조선은 이 7년 전쟁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기에도 겨를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게요.
또다시 강대국 사이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 맞아요. 최악의 경우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그를 기본적으로 양단을 걸치는 방향으로 이 외교 정책을 끌어가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교수님의 그 책에 보면 광해군만큼 열심히 주변 열강의 동향을 살피고 그만큼 기민하게 국제정세 변화에 대처하려 했던 군주는 일찍이 없었다라고 적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예. 그 우리나라처럼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상대적 약소국이 생존을 하려면
네.
그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생존할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광해군의 기본 생각이었기 때문에.
네. 고단해요 저희.
네, 맞습니다. 그는 즉위한 직후부터
네.
만주정세가 대단히 불온하니까 뭐 만주 지역에 조선 사람을 간첩으로 들여보내기도 하고 또 중국인들에게 어떤 돈을 주거나 물자를 주어서 매수해서 그 내부 정보를 빼내기도 하고 또 이 명과 후금이 대결하는 와중에 조선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그들이 우리를 더 쉽게 요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떤 내부의 보안 문제를 유지하는데도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전쟁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네. 길러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는데 사실 조선 왕조가 16세기 이후로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배사조가 되면서
네.
사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굉장히 드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누르하치나 명 내부의 정보를 잘 파악하고 조선 내부의 정보는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면서 어떤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군사적 실력을 기르자.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일단 명에게도 잘 해야 되지만
네.
이 누르하치 집단도 적절히 잘 구슬러서
네.
그들이 우리에게 원망을 품고 이 침략의 길로 나서는 것을 미리 막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 광해군이 그 추구하고자 했던 어떤 외교 목표였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잘 어쨌든 이끌어서 좀 잘 살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광해군은 어느 정도 좀 신임을 받고 선망을 받는 임금이시지 않았을까?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우리를 잘 이끌어주셨었나요?
글쎄 뭐 저도 광해군이라는 책을 썼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이제 요즘 읽고 있는 자료라든가 이제 그 후에 다시 본 기록에 따르면 이 광해군의 외교는 요즘의 관점으로 봐도 상당히 탁월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역시 외교라는 게 이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정과 같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광해군은 그 자신이 즉위하고 한 5년 정도, 그러니까 네. 1608년에 왕이 되고 나서 대충 1613년 정도까지는 이 내정에서 상당한 수완을 발휘합니다만
네.
역시 그 첩의자식이자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콤플렉스를 끝내 떨쳐버리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충 1613년 이후에 가게 되면 이 신하들은 여전히 나를 첩의자식이자 둘째 아들의 정통성이 없는 인물로 보고 있다.
네.
내가 이런 와중에 나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네.
하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왕자리에 오르는데 협조했던 공신들,
네.
특히 그 이천 같은 인물을 지나치게 편애했고 나중에 이제 1618년대 이 무렵에 가게 되면 궁궐공사에 아주
매달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쟁 이후에 재정이 대단히 안 좋은 상태에서
네.
그 인경궁하고 경덕궁, 오늘날 경희궁이죠.
네.
이 두 개의 궁궐을 짓는데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엄청난 재정 압박을 가져오게 되고 그것은 결국 이 백성들에 대한 세금 수탈이나 이 잡세 수탈로 이어지게 되면서
네.
민심을 잃게 되고 또 사회경제적 기반이 상당히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이제 그런 와중에 이 외교적인 탁월성이라고 하는 것이 빛을 잃게 되고 내부에서 이 광해군을 삐딱하게 봤던 인물들이 바로 이 민심이 그에게 등을 돌리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네.
그게 바로 잘 알려진 1623년에 인조반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1623년 인조반정으로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역사평설 병자호란의 저자이신 한명기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숙명, 그로 인해 얽히고 설킨 조선의 국제관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병자호란과 관련한 더 깊은 역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씨,
네.
1부 퀴즈 정답이요.
유연한 외교 전략을 펼친 군주들 태조, 세종, 광해군이 살았던 이 시대는 언제일까요? 정답은 3번 조선입니다.
퀴즈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십시오. EBS FM 토요 인문학 콘서트 1부는 여기까지고요. 1부 끝음악으로 정동하의 노래 드라마 왕의 얼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에서 안녕 그 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을 듣고 나서 다시 한명기 교수님과 함께 2부에서 병자호란, 과거를 통해서 훗날을 대비하라 라는 주제로 좀 더 구체적인 말씀 나눠볼게요.